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화요일 카푸스틴 야르 발사장에서 이동식 미사일 체계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에 장착된 훈련용 탄두는 카자흐스탄 내 샤리샤간 훈련장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발사에 사용된 구체적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훈련 목적이 ICBM의 첨단 전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로 새로운 전략미사일 체계 개발에 사용된 회로 설계와 기술적 해결책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기자들에게 모든 ICBM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통보는 평소처럼 미국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2월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오는 16일 타이완 북쪽 상공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애초 16일부터 18일 매일 7시간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중국 측이 통보했었지만 타이완 정부가 이에 항의한 뒤 16일 오전 27분간으로 시간을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 역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옌유셴 타이완 국방부 정보차장은 해당 비행금지구역이 타이완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85해리, 약 157km 떨어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타이완 북부에서 일본과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한국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위성 발사체에서 분리된 낙하물 때문인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자우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최근 타이완 섬을 둘러싼 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우 부장은 11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군사훈련과 그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타이완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의 잠재적 군사 행동 시기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CNN의 질문에 타이완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 부장은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결정 전 이를 재차 생각할 것이라면서 2025년이든 2017년이든 27년이든 심지어 그 이후든 타이완은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펑리엔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과 주변 해역에서 일련의 대응 조치를 조직해 실시한 훈련은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 및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어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수출입 제한 조치 등 총 10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중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에 대한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올 1, 2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1일 194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도 개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도 최근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 감시에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미 한일 3국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낮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8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도 개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는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기밀 문건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험이 무엇이든 간에 국방부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aware of these reports, but as you know, the Department of Defense acted very swiftly. To try to get their arms around whatever national
이어 정기적 문건 배포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도 취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매우 빠르게 최초로 한 일 중 하나는 법무부의 범죄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접촉하고 있다며 어제 말한 것처럼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 파트너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re reaching out, as I said yesterday, at very high levels with relevant allies and partners and communicating.
이어 관련국이 그러한 대화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최근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와 안보 공약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문건 유출을 인지한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문건은 2월 28일과 3월 1일에 생산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documents that we are focused on thus far, 28th of February and the 1st of March. Again, we will continue.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조사하고 이번 활동의 전반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출 문건을 당시 정확히 어디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따라서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re exactly and who had access at that point, we don't know. We simply don't know at this point. So, and again,
이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출처와 범위를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직후부터 동맹 파트너와 접촉해 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engaged with allies and partners at high levels over the past days, including to.
블링컨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고위급에서 관여했다며 정보 보호와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추측하거나 속단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I really don't want to jump to any speculation or jump to any conclusions at this stage. We have full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that will be undertaken.
이어 우리는 논평하기 전에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 관계의 힘과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도우 감청 문건에 북한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북한 감시 역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감시에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정보 및 정찰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using all of its capabilities fo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o track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and nuclear testing.
맥스웰 부대표는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기술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감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성 사진과 항공기로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Technical intelligence is really the U.S. strength. Imagery, satellite imagery, aircraft collecting imagery.
반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정보 수집 분야를 미국 정찰 역량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으면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출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실제 ICBM을 발사한 것은 약 2주 뒤인 3월 16일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출된 또 다른 문건에는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과 관련해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것보다 더 크고 유능한 미사일 부대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실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로 행진을 함으로써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과장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does monitor very closely North Korea through a combination of satellites, drones, and
미국은 위성과 무인 항공기인 드론 등 다른 수단을 조합해 북한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원하는 발사 시기에 대한 김정은의 직접적인 명령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발사대 위에 미사일이 설치되는 것을 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그것이 정확히 언제 발사될지 추측할 뿐이라며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군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주일 미군 기지에 상주하는 MQ-9 리퍼 정찰기 등 최첨단 정찰 자산을 한국에 자주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 주변에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찰 역량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완벽하고 정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한일 3국 간 정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cooperation. Most of it has historically been bilateral, the US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S working with Japan.
베넷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대북 정보 협력이 주로 미한, 미일 간 양자 협력에 그쳤지만 향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복원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에 있어서 더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20여 년간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략적 이익과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강력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 자산을 배치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수단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상 한 가지 수단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만으로는 내용의 명확한 분석이 어려우며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서로 조합하거나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정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성과 항공기 등 기술 분야 정찰 역량이 뛰어난 미국과 인적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보당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부담을 주고 인적 정보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적들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고 개인이나 국가들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정보 공유를 더욱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바라고 있다고 최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으로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격에 맞서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대표단의 최근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공화당의 나타니엘 모렌 하원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모렌 의원실은 8일 종료된 외교위 대표단의 한국, 일본, 타이완 방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끈 이번 순방의 목적은 역내 외국 지도자 및 파트너들을 만나 중국의 공격, 특히 타이완에 대한 공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공통으로 목소리를 낸 일관된 주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과 자유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미국과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렌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과 공산국가 중국이 제시하는 파트너십의 경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하나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에 기반한 사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것은 공산주의, 폭정, 무력에 기반한 사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 타이완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은 물론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렌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지난주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차잉이원 타이완 총통 등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안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정세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4일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부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마스다 카조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하는 3국 안보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정세와 3국 간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국의 장관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역내 안보 정세, 미한일 3국 간 국방 군사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에너지 관련 법안에 적국의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최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04표로 통과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관련 기반 시설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중국 등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제재 대상 정부나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의 크리스 훌러헨 하원 의원이 제출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훌러헨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조항을 제출하며 에너지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판매한다며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허점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바로 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적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에 전략 비축유를 판매합니다. 지난해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국제적 인권 압박과 그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향한 일관된 약속이자 인권 침해 가해자를 겨냥한 엄중한 경고라는 평가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0년의 결의가 보여주는 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훌륭하게 계속 지키고 있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의 요구를 일관되게 반영해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심판을 받거나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선의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을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따라서 잘못은 북한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방대하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결의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엔의 지속적인 결의안 채택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20년 넘게 계속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엔 그동안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EU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결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유엔이 이를 해마다 채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자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s a very important record and account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untry.
매년 새로운 문제나 우려가 추가되는 북한 인권 결의는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록물이란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의 결의는 궁극적으로 가해자 재판 등 책임 규명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결의 내용을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을 비롯해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한국과 외국 문화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오는 20일 코엔 전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을 초청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건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핀란드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닫혀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의 비정부기구인 핀란드교의 원조기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FCA 공보실은 11일 이후에 새 조치에 대한 BOE의 서면 질의에 FCA는 아직 북한에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국경이 여전히 닫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최대 국제원조단체인 FCA는 지난 2020년 6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27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후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이후에 제재 체제에 있는 14개국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과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인도적 지원 제공 시 사전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및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이후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제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이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보건 관련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대북구호단체 대표는 11일 BOA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 완화 조치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비로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이 재개방되고 국제 직원 등이 북한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익명의 비정부기구 6곳 가운데 4곳은 전문가 패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대북 지원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국경 폐쇄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해선 면제 과정이 간소화했고 면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돼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제 인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사에서 우주 조약을 비롯한 국제 우주법의 기본 원칙들은 우주가 인류 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주권 국가는 합법적인 우주 개발과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주권 국가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 조약의 정신에 맞게 전 국가적 관심 속에 우주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며 이미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모두 100% 국산화된 시험 위성들과 실용 위성들을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은 1961년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첫 유인 우주비행 성공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 기사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우주개발 권리를 내세워 군 정찰위성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서기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정찰위성 시험품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한강 교량과 인천 항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어떤 정찰위성이나 우주로켓 같은 것들이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이거를 발사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미 4월 중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이달 중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인 15일과 25일 사이에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발사 계획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4월 발사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맞춰서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계획에 따라서 일단 1차적인 본격 실험 발사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했지만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위성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 항목과 방법, 촬영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 개발 기술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와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경우 위성 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아무런 설명 없이 엿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고 군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 등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반발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대적 행동을 공언한 북한으로선 남북 통신선 불응을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지금의 정세가 아주 안보적으로 좀 심각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 제국주의자와 그를 추종하는 남조선 계략도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큰 틀에서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작은 차원에서의 통신선 차단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 통신선 두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또 하나의 긴장고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 운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남북 연락 채널이 두절되면서 우발적 충돌로 가정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도발인지 혹은 실수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통신선을 통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통신선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정책적 방향성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군 당국은 태양절 등 북한 기념일이 연이어 있고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도발 계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잘못된 길로 규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핵 무력 대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1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무기보다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게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발과 위협은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진행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다시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리 모두 그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탈북민들도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평양종합병원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민생에 관해서는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11 B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에 대해 냉소적 기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저 그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할 능력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할 때도 뭐 좀 요란했습니다. 외무성에 TF 뿌려놓고 거기에 외무성 경제부 부국장이 그 총책이 돼가지고 뭐 대외경제소 뭐 합용투자위원회 뭐 이런 걸 다 망라해서 그런 그 TF가 마련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할 능력이 있습니까? 북한의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아무런 신뢰도 없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유일영도 체계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 제1주의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와 삼지연 리조트는 북한인 고객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항상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경화를 빨아들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을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어 김정은의 경제적 실책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화하려는 2차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올해 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삼지연 리조트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마싱령 스키장 등 김정은이 강조했던 4개 주요 관광시설이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거나 운영이 제한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됐던 시기와 비슷한 차량 움직임이 계속 눈에 띕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 치아 등을 생산했던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했던 곳인데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건물 앞 공터 바닥 상당 부분을 가렸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제시콤 건물 앞에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히 몇 대의 버스가 현장에 주차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에서 발견된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판명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의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장소에서 포착된 8,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제시콤 혹은 인근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근 다른 건물 공터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E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업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의 공장 앞 공터에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9일에도 희미한 하얀 물체가 공터 중심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 이곳에선 동일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당시엔 하얀색 트럭 여러 대가 공터에 주차하며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E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제시콤과 별도로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등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오늘 탈북민 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약칭 자유화 캠페인이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 장과 USB 3,000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와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보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 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2,6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률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 악법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탈북민단체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다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선 북한의 사치품 구입 창구가 곧 대량살상무기 확산 통로라며 심각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민생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을 계속 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생활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이를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대북 제재의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독재 체제 유지와 김 씨 가족의 사치에만 몰입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통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날 B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착용한 외투가 미화 1900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명품 디올 제품이고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수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지적하며 이는 최고 지도자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선이에요. 위선이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저희가 조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국산도 애용하라 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쇼맨십을 하고 뒤에서는 자기 일가는 북한의 국산도 안 쓰고 외제차, 외제 제트 스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또 제 그 중주의 그 딸한테는 그 1900달러가 되는 그 명품들을 치장하고 나와서 미사일장에서 자랑하듯이 이 북한 주민들을 아주 골 먹이는 거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치품 구입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VOA에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ight. I mean, it's not surprising, right? I mean, Kim insis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tighten their belts, but you know, he does not, you know.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정은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외국 제품, 사치품을 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한이 구매하는 특정 상품을 차단하기보다 북한 지도부가 챙기는 수익을 제한해 구입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구매하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I mean, I would say for me, it's less about the specific goods that they're buying and more about.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무역은 대량 살상 무기 구매 및 확산 네트워크와 동일한 물류와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경화 발행국들과 연합해 김정은의 부정축제 정치에 따른 수익을 동결하고 그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와 인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탠든 변호사는 제재 이행을 잠정 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무장 해제와 개혁 결정을 기다리는 건 과거 전략적 인내에서 배운 것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치품 속 애용하는 건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ignificant hypocrisy from the leadership in Pyongyang.
특히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2012년 발언을 거론하며 1990년대와 같은 대개근 가능성을 2023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에선 맞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국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무기 개발과 사치품에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하늘에서 탄도 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외제 사치품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을 입은 김 씨 가족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 이런 사치품 구매 실태를 보며 허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이런 실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변화의 주체가 인민이기 때문에 이 인민을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겠습니까? 주민들도 자 당신들이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 몇백만 원짜리 패딩을 딸한테 입히고 본인은 뭐 달러로도 한 몇십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거 말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치죠 주민들이. 우리는 쌀 한 대도 벌어먹기 힘들어서 진짜 매일매일 그저 장사에 연연하는데 이 사람은 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디드라인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드라인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등 여러 결의를 통해 사치품 등의 대북 유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외화 상점에 다시 외국산 소비재가 등장했다며 일부 주류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렉서스 등 앞서 밝혔던 일부 차량의 반입 정황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함경북도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8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 5도, 최고 18도, 남포 흐리고 최저 6도, 최고 18도, 신우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4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6도, 희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도, 최고 15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15도, 개성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 3도, 최고는 18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2도. 해산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14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9도, 최고는 20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4도, 최고 15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는 13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 먼바다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먼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화요일 카푸스틴 야르 발사장에서 이동식 미사일 체계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에 장착된 훈련용 탄두는 카자흐스탄 내 샤리샤간 훈련장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발사에 사용된 구체적인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훈련 목적이 ICBM의 첨단 전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로 새로운 전략 미사일 체계 개발에 사용된 회로 설계와 기술적 해결책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기자들에게 모든 ICBM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는 평소처럼 미국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ICBM 발사는 지난 2월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오는 16일 타이완 북쪽 상공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애초 16일부터 18일 매일 7시간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중국 측이 통보했었지만 타이완 정부가 이에 항의한 뒤 16일 오전 27분간으로 시간을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 역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옌유셴 타이완 국방부 정보차장은 해당 비행금지구역이 타이완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85해리, 약 157km 떨어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타이완 북부에서 일본과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기가 많다는 걸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한국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위성 발사체에서 분리된 낙하물 때문인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국방 외교장관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갖고 국방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 측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 측에서 칼리토 갈베즈 국방장관과 엘리케 마날로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바탕으로 지난 2월 미군의 추가 접근을 합의한 필리핀 내 기지 4곳에 대한 신속한 가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5개 기지와 함께 이들 기지들이 미국과 필리핀군 간의 연합교육 및 훈련, 그리고 기타 작전 활동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전역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공통과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 내에서의 우려스러운 작전활동 및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연합활동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 국방장관들은 오늘 다시 만나 국방 핵심 계획에 대해 더욱 자세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 해군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필리핀 해에 전개됐다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1일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이지스 순양함 벙커1함,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과 웨인이 마이어함이 현재 미 7함대 작전구역 내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11 항모강습단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해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겨루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필리핀 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소통하며 행동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변함없는 전념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항모강습단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이들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어제 반정부 행사장을 공습을 가해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이날 북서부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마을에서 열리는 반정부 행사장을 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반정부 측 인사는 이날 전투기가 군중을 향해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어 헬리콥터 사격이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가잉 지역은 반정부 지역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